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 룻기 1장 1절부터 5절,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대 베들레헴의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19절입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의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롯과 나오미의 삶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상담 목사님으로 수고하시는 이간진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전해주십니다.
버지니아에 와서 살면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드라이브 하기가 좋은 코스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도 저녁 무렵에 불꽃놀이 하기 전에 잠깐 아내하고 마을 주변에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드라이브 하는 중에 아내가 저에게 내일 아침에 설교 무슨 설교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롯과 나오미에 대해서 설교한다니까 아내가 좀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왜 하필이면 롯과 나오미를 연결하려고 하느냐. 아브라함과 롯도 비교해도 참 이야기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남자고 여자고 시대적으로도 뚝 떨어져 있는 사람을 연결해서 설교하려고 하느냐 물어서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저는 성도들이 롯에 대해서도 나오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내 이야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제가 왜 롯과 나오미를 연결짓기를 하려고 했을까? 왜 구별짓기를 하려고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작년에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심리학으로 읽는 룻기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저술 하고 또 이번 봄학기에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8주 동안 같이 성도님들과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쓰면서 이 나오미 부분을 쭉 써가는 과정 가운데 저에게 계속해서 오버랩이 됐던 인물이 이 롯입니다. 제가 제목을 줬더니 박상근 목사님이 또 연락을 하셨어요. 이 롯이 맞느냐? 혹시 룻이 아니냐? 룻과 나오미냐? 이렇게 하셨는데 서로 다른 입니다. 롯이고 여러분이 아까 본문에서 보셨듯이 아브라함의 동시대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조카로십니다.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성경에 기록된, 이 로마서가 기록될 때만 해도 구약 성경을 의미하겠죠. 우리의 경우는 이제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뭐냐?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티칭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교훈을 통해서 인내할 수 있도록. 왜?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견디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씨름해야 될 이슈가 오래 견디고 참는 거죠. 구원을 이룬 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 궁극적인 이유는 반드시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롯의 이야기도 그렇고 나오미의 이야기도 다 소망과 연결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시대적으로는 약 6,700년 정도의 시대 차이가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고 한쪽은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6,700년 전에 롯이라는 인물, 아마도 연령대는 비슷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다 약혼을 한 상태에 두 딸이 있었고 한쪽은 이제 두 아들을 이제 갓 결혼시킨 그 연령층이기 때문에 이 두 인물을 조명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기가 참 어려운데 때로는 성경에 나타난 그 수많은 인물들이 우리의 삶을 향해서 이렇게 조명을 해주면 그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비춰져요. 롯의 모습 가운데도 우리의 모습이 있고 나오미의 모습 가운데도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두 인물을 하나님이 성경에 특별히 기록하셔서 그들이 겪었던 시행착오와 또 그들의 잘못과 죄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들이 반면교사로서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먼저 저는 연결짓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롯과 나오미는 여러 면에서 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오늘 그걸 다 이야기하기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닮은 점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뭔가, 또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롯과 나오미는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는 것에 시선을 더 두었던 삶을 살았다는 점에서 공통 분모가 있는 성경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과 아브라함이 중요한 시점에 이제 헤어져야 되는 포인트가 왔습니다. 목자들 간에 갈등이 일어났고 경제적인 부유함 때문에 초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목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인데 권력인데 싸우지 말자. 너가 좌하면 내가 우,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할 때 롯이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 눈을 들어서 쭉 좌우를 살피는데 보니까 자기가 본 쪽에서 요단강과 가까운 곳에 목초지로서 아주 좋은, 그 성경에는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과 같고 애굽의 땅과 같이 비옥한, 물이 잘 되어서 아주 정말 목양하기에는 너무나 최적지인 곳을 보았고 그곳을 삼촌, 제가 저 땅을 차지하고 저기서 목축하겠습니다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눈에 좋아 보였던 그 땅 뒤에 있는 더 큰 그림을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오늘날도 정확하게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위치를 핀포인트를 못하더라고요. 한 세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학설은 이 사해 바다의 동쪽, 제가 그 그림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사해 바다의 동쪽으로 모압과 암몬 땅이 있는 근처에 이 사해 요단강과 가깝고 한 그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아무튼 그는 이 땅을 선택했습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롯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covering, 영어로 covering이라는 뜻 또는 veil이라는 뜻입니다. 뭔가 가린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이름을 그의 선택과 연결짓기를 한다면 그는 선택을 하면서 그의 눈에 눈으로 보는, 육안으로 보는 것만 봄으로써 뭔가가 가려져서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한, 소위 영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영적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역을 말합니다. 인간이 영성을 갖고 있다,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런데 롯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확실하고 안전하고 분명한 그곳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결국은 자기의 마이너스가, 치명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선택한 땅은 이 소돔과 고모라 다 함의 후손들이 차지한 땅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과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노아 홍수 후에 세 아들이 갈라지는데 함의 후손이 차지한 지역을 성경에 쭉 이야기하는데 그 지역에 소돔과 고모라의 이름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소돔에는 소위 함의 후손이고 지금 이 롯은 셈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거기에는 하나님을,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그 소돔에 결국 들어간 거죠. 처음에는 거기까지 가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목축하다가 점점점 당시에 이 함의 후손들은 오히려 문명이나 문화가 더 발달해서 이미 도시를 형성하고 있고 성을 형성하고 있고, 또 창세기 본문에 보면 이 롯은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그가 앉아 있었던 자리가 어딘가 하면 성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 롯이 소돔에 이미 상당히 정착을 해서 사회적 지위가 법관의 위치만큼 있었다는 얘기예요. 실제 그들이 와서 해코지를 할 때 너희들이, 너가 이 땅에 외국인으로 들어와서 이민을 와서 너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느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부도 누리고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그 땅이 결국에는 그의 아내의 매장지가 되었고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손털고 나오는 그 장소가 되었다는 점, 우리에게 교훈한 바가 굉장히 큽니다. 현대인들의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 모두 이민자의 삶으로 나름대로 이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이 땅에 온 많은 신앙인들에게 경우에도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는, 우리의 눈이 어디에 계속 머물러 있는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시선이 혹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가 빈손이 되어서야 구원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오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흉년이 왔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근이 왔다는 얘기는 그냥 일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미 경고하고 모세와 율법을 통해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행위가 기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동네에 살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두 부부와 말론과 기론이란 두 아들이 이 기근이라고 하는 큰 위기 경험, 트라우마 경험 속에서 결국은 이민을 선택합니다. 아마도 오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양식이 돌아오면 회복되면 다시 돌아오리라 생각하고 갔는데 문제는 그 선택할 때 역시 나오미도 보이는 것을 조차 선택했다라는 사실. 물론 엘리멜렉과 함께 결정은 했지만은 그는 눈에 보이는 양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실존을 위협하고 불안을 야기하는데 결정을 짓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이 기근이 왜 왔는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기근을 허락하셨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고민했더라면 그들은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고의 사인이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그 사인으로 기근을 주셨는데 지금 나오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 기근을 잠시 피해보겠다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모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금지된 바운더리입니다. 율법에 명시적으로 모압 족속들과는 너희들이 연결짓기 하면 안 된다. 그들과 결혼도 해서도 안 되고 그 땅과 종교적으로 교류해서도 안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모세 율법에 딱 박아놓은 백성의 땅인데 그 땅을 넘어가는 것을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모압 땅은 롯의 후손의 땅입니다. 같은 아브라함과 롯으로 이렇게 출발했는데 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은 롯의 후손이 결국 되는 족속인데요. 나오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정신을 잊어버리고 전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사람이 실존을 위협을 받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명령은 좀 더 뒷전이고 당장의 앞에 눈앞에 나를 위협하는 것에 따라서 행동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보이는 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분은 은밀한 중에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 사실을 잘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두 주 전인가 김현 교수님 오셔서 설교하실 때 사사시대의 그 핵심적인 정신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 할 때 거기에 보면 eyes란 말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판단했다라. 보이는 것은 잠정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잠정적인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잠언을 읽어보면 뭐뭐는 뭐뭐보다 낫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 A는 B보다 크다. 부등호예요. 그럼 A가 낫다라는 거예요. 근데 A가 부등호 더 큰데도 불구하고 B를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음이고 악이다라.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서도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가족끼리 제육, 고기가 이전에 번역 육선이라고 번역했어요. 제육이 집에 가득한 상태에서도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낫다. 훨씬 낫습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짓기 된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잠시 낙을 누리고 재물을 쌓고 명예를 누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종종 단견적인 시각으로 그쪽을 택합니다. 롯처럼 택합니다. 아이들을 대해보면 아이들에게 뭔가 기다리게 하고 주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당장에 단 것을 택합니다. 중독자들 상담해보면 중독자들의 특성이 뭔가 하면 일시적으로 당장에 나한테 해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합니다. 고통스러운 것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은 머리로는 그게 유익하다는 건 알지만 내가 현재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단견적인 것을 택하는 것이 중독자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닮은 점은 그들은 둘 다 빈손 경험을 합니다. 영어성경에 보면 특히 룻기에는 이 나오미가 직접 그런 표현을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기근 가운데 이민을 갔으면 얼마나 풍족하게 갔겠어요. 훨씬 그래도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내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하나님이 나를 빈손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실제 롯도 소돔성에서 빠져나올 때 그 어느 것도 손에 잡고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가 쌓았던 모든 재물을 다 두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롯이 지체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롯의 아내의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자기가 애착했던 그 모든 것들을 두고 나가라 할 때 믿음으로 나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과연 불이 떨어질까? 그렇잖아요. 근데 빈손으로 겨우 건짐을 받습니다. 그것도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롯이 크게 의로워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미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를 기도를 생각해서 롯과 그의 가족을 거기서 육신적으로는 건져내셨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놀랍게 베드로 사도는 이 롯을 의인으로 표현합니다. 의로운 사람, 의로운 영혼이 그 소돔에서 날마다 보고 듣는 것으로 그의 심령이 괴로워했다. 하루도 아니고 매일매일 갈등하고 괴로워하면서도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그의 손이 차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빈손이 되면 빠져나가기가 쉬워요. 빈손이 되면 내려놓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뭔가 애착되어 있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끊어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롯은 갈등하면서도 베드로후서에 보면 영성에 그가 he was distressed. 사실 스트레스를 엄청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tormented라는 표현도 써요. 고문을 당하듯이 그의 영혼이 매일 고문을 당하듯이 괴로워하면서도 그 소돔성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둘 다 나오미의 경우도 롯의 경우도 둘 다 기회를 한번 주셨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큰 전쟁에 인볼브가 됩니다. 거기 보면 시딤 골짜기에는 엽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함에 소돔 고모라와 대적하는 다른 또 연합군 왕들이 있는데 그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과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어느 날 전쟁이 터져서 소돔에 거주하던 이 롯과 그의 가족들 재산 다 소위 전쟁포로가 된 거예요. POW가 된 거예요. 그것도 어디까지 끌려가는가 하면 북쪽 아람나라의 다메섹 가까운 곳까지 이 소돔과 다메섹까지는 굉장히 멉니다. 아마 며칠 달려가도 못 갈 만큼 말 타고 가도 먼 거리까지 잡혀갔는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병들을 데리고 목숨을 걸고 가서 구원해 옵니다. 놀랍게도 그 구원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로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롯이 소돔의 성문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때 정말 모든 재산을 잃고 위기가 왔고 트라우마, 전쟁 트라우마를 겪고 난 다음에 아 이거 아니구나, 내가 이제 소돔에서 더 이상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로 듣고 아브라함과 함께 돌아가고 삼촌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렵겠지만은 저희 그냥 같이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도 필요합니다, 내가 양심이 괴로워서 저기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다시 돌아갔고 그 성문 앞에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앉아있는 롯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만약 그가 그때 그 경고의 메시지로 듣고 돌아갔다면, 아브라함의 가정법이지만은 그때 돌아갔다면 아브라함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는 트라우마 사건도 없었을 것이고 그에게서 두 딸로부터 모압과 암몬이란 족속이 나오는 그런 불행한 역사도 쓰여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의 삶의 이야기를 사용하신 거죠. 나오미의 경우는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이때가 한번 경고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남편은 가장이고 경제적인 책임이 있고 남편이 없다는 얘기는 굉장히 취약한 계층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민을 가서 얼마 되지 않아 믿었던 중년의 남편이 이유 없이 죽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오미는 이때 베들레헴 귀환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오히려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켜서 며느리로 삼습니다.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베들레헴 귀환을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모압인으로 살아간다. 자기의 정체성과 소명을 일시적으로 잃어버린 거죠. 꿈을 잊어버린 거죠. 만약 두 젊은 아들이 후손도 없이 죽지 않았더라면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오미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냥 한 가정의 이야기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아들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트라우마, 남편이 죽는 것도 큰 트라우마인데 두 아들마저 갑자기 죽는 그런 트라우마 사건을 통하여 이 나오미의 경우는 하나님이 그녀의 발걸음을 돌이키십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그녀의 삶의 후반부를 아름답게 빚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나오미의 삶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영어 성경에 보면 we know that, 이 이야기는 we believe that, 우리가 믿기로 확실히 믿는 바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짓기가 된 약속의 백성은 어떤 트라우마 상황에 빠지고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빚으셔서 선을 이루는 소망의 이야기로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말씀도 어기고 모압 땅에도 가고 모압 여인과 결혼도 시키는 이런 행동들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깨어진 파편 조각들마저도 빚으셔서 나오미의 이야기를 후반부에 놀랍게 변화시키는, 나오미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롯이나 나오미처럼 빈손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빈손 경험 안 해본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을 만큼 한 번씩은 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기회, 빈손이 저주가 아니라 그 빈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롯과 나오미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롯은 트라우마를 겪은 후에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한 것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나오미의 삶은 트라우마를 겪었지만 그녀는 변화와 치유와 회복의 삶으로 인생이 마무리가 된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롯의 경우는 이야기가 어디서 끝나는가 하면 동굴에서 끝납니다. 동굴. 동굴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나오미가, 롯이 정말 트라우마가 심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상입니다. 오늘날 현대적인 용어로는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사회적인 관계를 단절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렵고,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식을 취하는 거죠.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우울증들이 생기면서 결국은 가장 최소한의 접촉을 하는 공간으로 자기 스스로를 가두고 새로운 생각이나 믿음의 생각이나 창의적인 생각이나 의지가 별로 생기지 않는, 어떻게 보면 뇌가 거의 망가질 정도로 충격을 받은, 그렇잖아요. 자기 와이프가 인사도 못하고 여보 잘가 수고했어 이 말도 못하고 그냥 소금기둥으로 변하는 그 광경에 아마 정서적으로 완전히 얼어버렸을 거예요. 실제 그가 술 먹고 하는 그 과정, 딸들이 술을 먹여서 취한 상태가 됐다는 건 이미 많이 망가져 있었다는 것을 말한. 아무튼 롯은 이 실패 경험 후에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집을 상징합니다. 탕자처럼 수치스럽지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환대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텐트가 무너지면,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할 때에도 아, 나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다. 돌아갈 집이 있어. 롯은 안타깝게도 그 돌아갈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인본적인 방식으로 자기가 만든 공간 동굴에 갇혀서 인생을 마무리한. 롯이 만약 살아서 오늘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돌아갈 아브라함의 집이 있습니다. 동굴에서 인생을 끝내지 마십시오. COVID-19라고 하는 위기를 겪고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적지 않은 분들이 교회 생활, 실제 대면 예배 오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을 하지 않은 채 지낸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이해도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질병이나 혹시라도 내가 감염돼서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계속해서 안전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어디에 더 초점을 가 있는가? 설령 내가 COVID-19의 병에 바이러스에서 걸려서 다시 혹시라도 죽는다 하더라도 나의 관점은,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집에 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실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가 B보다 더 중요합니다. 손이 하나가 잘리더라도, 눈이 하나가 뽑히더라도 온전한 몸으로 영원한 심판의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이민자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이 미국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왜 여기에 우리가 왔는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저도 은퇴하고 이 미국에 오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미국 땅이 지내기도 편하고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돌아보면서 부끄러운 점은 정말 내가 미국 땅에 소명감을 가지고 왔던가, 내가 미국에 가면 꼭 하나님이 일은 해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왔던가라고 할 때 부끄러운 것이 사실, 그보다는 다른 이유가 더 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보고 튜닝하고, 아,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집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소돔을 향해서 뒤돌아가고 있는가, 백슬라이딩을 계속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제 설교가 늘 그렇듯이 길었습니다. 마무리를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롯과 나오미가 서로 다른 점 두 번째는, 롯은 신앙적인 면에서 예비 사위에게도 신앙의 힘을, 여호와 신앙을 전하지 못했을 만큼, 나가자 하나님의 불이 여기 떨어진다 했을 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여호와 신앙의 영향력을 줄 수 없었던 삶을 살았던 반면에, 나오미의 경우는 놀랍게도 모압에 가긴 갔는데 거기서 인본적인 방식으로 결혼을 시켰던 그 며느리 하나, 룻을, 그의 신앙이 짧은 결혼 생활에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었을까가 놀라울 만큼, 룻이 나오미와 돌아오는 과정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룻이 좋은 효부였고 나오미와 관계가 좋았고 이 차원을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지금 룻이라고 하는 이 모압 여인, 롯의 후손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는 약속의 사손이 아닌 그 여인이 이 이민 온 가정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그 많고 많은 모압인 중에 하나님이 딱 핀포인트에서 그를 이스라엘 베들렘 지파 사람들과 연결짓기를 해서 이 모압 여인이 놀랍게도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그녀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 희망 없는 그 나오미 하나를 바라보고 자기의 원가족을 다 내려놓고 문화, 국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그 짧은 기간 안에 어떤 영향을 주었길래 나오미는 그런 점에서 롯의 삶과 구별짓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모압으로 이민을 떠났던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은 모압에서 비록 죽었고 거기에 묻혔지만은 그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한 알의 밀알처럼 그들은 이방 땅 모압에 묻혔지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룻이 유다 지파의 자손과 연결지기가 되는데, 놀랍게도 유다의 이 쌍둥이 아들, 여기도 참 스토리가 희한하죠. 베레스와 그 이름 기억이 나는데 베레스의 후손으로 이어지는데 기생라합, 역시 이방인입니다. 기생라합과 결혼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과 이 룻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업무를 짜라고 하는 율법의 채널을 통해서 연결짓기가 되면서 마침내 다윗의 초상이 되는 은총을 누립니다.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룻에게 임했고 나오미에게 임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이방인들로서 돌감람마같이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십자가 구원 사건을 통해서 소위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셔서, 이 기업 물은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리디머예요. 구원자예요. 예수님을 표상하는 이 보아스의 구속 사건이 이방인 룻과 같은 우리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연결짓기 해주셔서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은총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마라의 쓴물을 변하게 하셔서 단물이 되게 하시고 그 쓰라린 트라우마가 변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가 됩니다. 자녀 부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같이 이제 기도할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보면 기도 제목 가운데 이렇게 쭉 같이 할 때 기도 소리가 제일 크게 나오는 때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 때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자녀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죠. 부모로서 내가 신앙 교육을 제대로 못했구나, 못한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롯을 비난하거나 또 누구를 비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짓기가 된 사람의 경우는 하나님이 놀라운 방식으로 그의 자녀를 소돔과 같은 곳에서도 불러내시고 모압과 같은 땅에서도 불러내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고, 여러분의 경건한 삶 때문에 또는 여러분의 어떤 불신앙적인 태도 때문에 자녀들이 꼭 방황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맞는 갈등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빚어가시며 그들 역시 여러분의 당장에 볼 때는, 단견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이 방황하는 그 자녀들조차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고 그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하고 그 문제가 막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할 만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듯이 나의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오미의 경건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모압 여인 룻을 하나님의 백성에 입적시켜 주셨듯이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롯과 나오미의 삶에서 그들이 보여줬던 삶의 실패와 실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오미의 삶에 역사하셨던 빈손된 경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손을 채우시고 손자 오벳을 안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